저 멀리서 막 400명의 무장한 사내들이 뽀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청취자님을 향해 진군해 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벌써 숨이 막히네요.
그렇죠. 게다가 그 군대의 지휘관이 다름 아닌 20년 전에 청취자님이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려 놓았던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도망칠 곳도 없고 피할 수도 없죠.
네, 내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이 피할 수 없는 청구서가 돼서 내 눈앞까지 날아온 셈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청취자님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진행할 심층탐구의 목적이 바로 방대한 정보 속에서 이런 핵심적인 깨달음을 얻는 건데요.
사실 고대 근동사회에서 400명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면요. 그 공포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단순한 불안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 숫자의 스케일 자체가 다르니까요.
네. 400명의 무장병력은 단순한 호위대가 아니거든요. 한 부족이나 가문을 완전히 진압하고 몰살시킬 수 있는 뭐랄까 말 그대로 소규모 군대이자 암살단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세상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텍스트의 주인공, 야곱입니다.
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죠.
맞아요. 오늘 우리는 케네스 매스유스 박사의 창세기 강해 중 32장과 33장, 즉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며 겪는 일련의 기이하고 극적인 사건들을 들여다볼 텐데요.
핵심 주제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에서를 만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탐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20년 묵은 원한, 400명의 군대, 그리고 캄캄한 밤 강가에서의 소름 돋는 영적 육탄전이 오늘날 통제광처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체하고 재조립하는지 파헤치는 겁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사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 내면의 두려움과 화해 과정을 아주 거울처럼 잘 비춰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상황을 좀 세밀하게 먼저 그려보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무려 20년을 일하고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기향길이라는 게 참, 야곱이 20년 전에 고향을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형 에서 때문이었잖아요.
네, 형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이랑 장자권을 다 가로챘으니까요.
그렇죠. 그때 격노한 에서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 손으로 직접 동생을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했었죠.
오, 정말 살벌하네요.
네, 그러니까 야곱에게 귀향이라는 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여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신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과거의 죄악과 정면으로 충돌해야 하는 치명적인 위기였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400명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야곱 심장이 완전히 덜컥 내려앉았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보여주는 행동들이 막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나요?
모순적이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그 여정 중에 야곱이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하나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의 무리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거기를 마하나임이라고 부르죠.
아, 그렇죠. 마하나임, 두 진영이라는 뜻이죠.
네, 영적인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에서가 온다고 하니까 극도의 공포에 질려서 자기 가족과 가축대를 두 무리로 쪼개버려요.
한쪽이 공격당하면 다른 쪽이라도 살아서 도망치게 하려는 치밀한 생존 전략을 짠 거죠.
맞아요.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보면요. 마하나임이라는 지명 자체가 하늘의 진영과 땅의 진영, 즉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인간 세계가 평행을 이룬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잖아요.
네, 매추스 박사도 그 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야곱은 하늘의 메신저들을 직접 목격하고도 정작 현실의 위기 앞에서는 자신의 종들을 메신저로 삼아서 에서에게 보내거든요.
눈앞에 다가오는 물리적인 공포가 영적인 확신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이때 야곱이 형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언어 선택을 뜯어보면요. 그의 심리 상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 에서를 부르는 호칭 같은 거요?
네. 야곱은 에서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극단적으로 낮춥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양의 가축을 선물로 앞서 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야곱의 의도를 오해하시곤 하는데요.
저도 사실 이 부분 읽으면서 약간 의심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그 얄팍한 야곱이 다시 튀어나온 거 아닌가 하고요.
아, 얄팍한 야곱이요?
네. 약간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제가 친구한테 평생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친구가 야곱의 들 들고 저를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어우, 너무 무서운데요?
진짜 무섭죠. 그래서 제가 막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이런 문자를 1분 간격으로 다다다닥 보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동시에 퀵서비스로 아주 비싼 명품 가방이나 외제차 키 같은 걸 순차적으로 계속 보내는 거죠. 상대방이 그걸 받을 때마다 화가 조금씩 누그러지길 기대하면서요.
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거 예전에 그 사기꾼 기질, 막 사람의 심리를 조종하려는 야곱의 주특기가 발동한 거 아닌가요? 돈과 뇌물로 형의 분노를 매수해서 이 통제불능의 상황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얕은 수처럼 보이거든요.
그 시각으로 보면 야곱의 행동이 전형적인 뇌물 공세나 상황 조작으로 보일 수 있죠.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그렇죠.
하지만 매튜스 박사의 강해는 그 겉으로 드러난 야곱의 부산스러운 행동 이면에 있는 기도에 주목합니다.
기도요?
네. 텍스트를 깊이 파고 뒤면 이 놀라운 점이 발견되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조작이 아니라 야곱의 삶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진정한 회개의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요? 가축을 여러 대로 나눠서 시간차로 보내면서 이렇게 치밀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회개가 될 수 있죠?
선물을 보내기 직전에 야곱이 홀로 드렸던 기도를 봐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 이하를 보면요. 야곱은 놀랍게도 자신의 꾀나 재산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럼 뭐에 의존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 자체에 기대어서 기도를 합니다. 과거의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을 추구하던 이기적인 인물이었잖아요.
맞아요. 완전 자기 중심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자신을 통해 이어질 미래의 언약과 유산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 스케일이 달라졌네요.
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자격함을 인정합니다.
아,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막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걸 파악했다는 거군요.
비로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야곱이 형에게 보낸 엄청난 성물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나입니다.
미나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이 단어는 일상적인 선물이 아니고요. 본래 제사 의식에서 속죄를 위해 혹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바치는 공식적인 예물이나 곡물을 의미합니다.
오, 그럼 그냥 화를 누그러뜨리려는 뇌물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자신이 20년 전 형에게 가했던 끔찍한 사기와 폭력을 정확히 시인하고 그에 대한 막대한 배상을 치르겠다는 진실한 화해의 제스처인 겁니다.
아, 진짜 회개였군요.
네, 스스로를 종이라 부르고 애서를 주라고 부른 것 역시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20년 전 자신이 훔쳐갔던 장자의 권리, 즉 형의 주도권을 다시 형에게 온전히 돌려주겠다는 극도의 겸손과 회개의 표현인 셈이죠.
아하, 단순히 뇌물을 먹인 게 아니라 자신이 훔쳤던 권리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배상의 과정이었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진심으로 회개하고 선물을 보냈다고 한들 멀리서 400명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가 뭐 마법처럼 짠하고 증발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물리적인 위협은 여전히 그대로죠.
형과의 만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지만 야곱이 그 무시무시한 에서의 얼굴을 대면하기 전에 반드시 기필코 먼저 거쳐야만 하는 근본적인 관문이 하나 남아 있었죠.
네, 바로 가족마저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캄캄한 밤의 영적 씨름이죠.
맞아요. 철저한 고독 속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영적 육탄전이요. 야곱은 가족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강 건너편으로 먼저 다 보내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얍복강 이편에 완벽하게 홀로 남겨집니다. 여기서 이 텍스트는 아주 기가 막힌 언어적 유희를 통해서 긴장감을 끌어올리는데요.
언어적 유희요? 어떤 게 있나요?
야곱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가 홀로 남겨진 얍복이라는 지명,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누군가와 씨름하다라는 뜻의 동사, 야바크. 이 세 단어가 발음상 아주 끈끈하게 얽혀 있습니다.
와, 야곱, 얍복, 야바크. 진짜 마치 힙합의 라임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장소가 야곱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대한 무대임을 암시하는 언어적 장치죠.
그 운명적인 무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철저하게 혼자 남은 야곱에게 웬 신원 미상의 사람이 나타나서 동이 틀 때까지 밤새도록 육탄전을, 즉 씨름을 벌입니다.
아, 그 밤새도록 싸웠다는 장면이요?
네, 수백 년 뒤에 선지자 호세아가 이 기이한 레슬링 매치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낯선 사람은 단순한 자객이나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상대가 하나님이었다고요?
네, 상대방은 야곱이 밤이 새도록 끈질기게 매달리며 버티는 것을 보고 물리적인 힘으로 야곱의 환도뼈, 즉 엉덩이 관절을 쳐서 완전히 어긋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엄청난 모순이 하나 발생하지 않나요?
어떤 모순이요?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한 신이 왜 굳이 평범하고 나약한 인간인 야곱이랑 밤이 새도록 흙먼지를 뒤집어쓰면서 육탄전을 벌이셨을까요? 그냥 손가락 하나만 딱 튕겨도 끝날 일인데 말이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약간 이런 비유를 떠올려봤거든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구조하는 상황이에요.
아, 구조대원 비유요?
네. 패닉에 빠진 사람은 살겠다고 발버둥치면서 오히려 구조대원까지 물속으로 막 짓누르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베테랑 구조대원들은 섣불리 다가가지 않죠.
그렇죠. 그 사람이 발버둥치다가 스스로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확 끌어올리잖아요. 하나님도 야곱이 평생 동안 자기 힘으로 누군가를 이겨먹으려 했던 그 발버둥치는 습관, 그 악착 같은 통제력을 완전히 소진할 때까지 밤새도록 그냥 받아주신 게 아닐까요?
아, 그 구조대원 비유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밀고 나가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떻게 밀고 나가면 될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의 힘이 빠지기를 멀리서 지켜보며 기다려준 게 아닙니다. 실제로 다가가서 몸을 부딪히셨고 마지막에는 야곱의 환도벽을 쳐서 강제로 어긋나게 만드셨잖아요.
아, 직접 타격을 가하신 거군요.
네. 환도뼈, 즉 골반과 넓적다리를 잇는 관절은 인간이 서서 걷고 버티고 힘을 쓰는 가장 근본적인 코어 근육입니다.
몸의 중심이네요.
맞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가장 강한 힘의 원천을 타격했다는 것은 야곱이 자신의 지략과 육체적 힘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 마지막 자만심마저 철저하게 부러뜨렸다는 뜻입니다.
와, 스스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완벽한 물리적 무력함의 상태로 몰아넣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뼈가 박살나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야곱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요.
진짜 악착 같죠.
자기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완전한 절망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국도의 의존성으로 태세가 완전히 전환되는 순간이네요.
매튜스 박사는 바로 이 지점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동시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긴 놀라운 역설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기고 진 게 동시에 일어났다고요?
네. 물리적인 완력 다툼에서는 관절이 박살난 야곱의 철저한 패배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교만과 얄팍한 통제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끝까지 매달린 그 절박함은 야곱의 가장 위대한 영적 승리가 되는 겁니다.
아, 힘이 다 빠진 야곱에게 그때 상대방이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여기서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누군가의 진짜 이름을 묻고 안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야곱 이름 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군요.
당연하죠. 야곱은 거기서 스스로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본래 뜻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좀 속되게 말하면 남을 속여서 끌어내리란 자,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은 평생 누군가를 속이고 조종하며 내 이익을 챙겨왔던 자신의 참혹한 실체, 그 부끄러운 과거의 낡은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시인했다는 의미인 겁니다.
와, 자신의 바닥을 다 드러낸 거네요.
네, 자신의 본질을 솔직하게 대면한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로요?
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하시죠.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이제 이 남자의 정체성은 남을 속여서 얻어내는 얄팍한 사기꾼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 싸워내는 자, 즉 이스라엘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영혼이 새로 태어난 거군요. 그래서 야곱이 그 끔찍하고도 영광스러웠던 밤의 흔적이 남은 장소를 부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라면서 안도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보면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 그 즉시 죽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거죠?
그게 바로 부니엘의 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자비이자 신비로운 미스터리입니다. 매튜스 박사는 이것을 하나님의 숨겨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숨겨짐이요?
네. 직접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면 타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기꺼이 자신을 낮춰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아, 일종의 완충지대가 되어주신 거군요.
네, 버퍼 역할을 하신 거죠. 야곱을 정죄하고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와 인격적으로 뒹굴며 씨름하고 그의 영혼을 고쳐내기 위해 담순 스스로 한계를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영혼이 완전히 해체되었다가 재조립된 캄캄한 밤이 지났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그런데 잔인하게도 현실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맞아요. 저 멀리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에서는 여전히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부니엘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방금 깨달은 이 남자가 그 무시무시한 물리적인 군대를 대체 어떻게 마주했을까요?
야곱은 어젯밤 부서진 환도뼈 때문에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무리의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과거의 야곱이었다면 가장 안전한 맨 뒤쪽으로 쏙 숨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형을 향해 다가가면서 그는 무려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고대 근동의 외교 문서들을 보면요. 왕이나 절대적인 권력자에게 나아갈 때 7번 엎드려 절한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와, 7번이나요?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완력한 주군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극도의 복종과 겸손의 의식입니다. 형의 발밑에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내어놓은 것이죠.
절뚝거리는 다리로 7번을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내 목숨은 끝났구나, 칼이 날아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숨막히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야곱의 목을 칠 것 같았던 에서가 무기를 던져두고 야곱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잖아요.
네,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강하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두 늙은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소리내어 웁니다.
와, 20년 동안 벼려왔던 살기등등한 복수심은 온데간데없이 증발해버리고 순수한 형제에만이 그 자리를 채운 겁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죠. 에서는 야곱이 보낸 어마어마한 양의 가축대를 보고도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며 거절합니다.
물질적인 배상 때문에 화를 푼 게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미 그의 내면에서도 완벽한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야곱은 끈질기게 선물을 권하면서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묵직하고 핵심적인 대사를 내뱉습니다.
그게 어떤 대사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었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잠깐만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거 어젯밤에 지었던 그 지명 부니엘이 여기서 현실의 언어로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매튜스 박사는 야곱의 이 대사가 32장에서 겪은 캄캄한 밤의 부니엘 경험과 33장의 밝은 아침에 이루어진 화해를 완벽하게 직조해내는 치밀한 문학적 장치라고 분석합니다.
와, 정말 소름 돋네요.
야곱은 전날 밤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자신을 잔인하게 찢어 죽일 줄 알았던 형 에서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 형의 얼굴에서 동일한 용서와 은혜,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복수심에 불타던 인간의 굳은 마음을 그토록 부드럽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20년 만에 마주한 형을 미소 속에서 확인한 것이죠.
캄캄한 밤에 홀로 치렀던 영적인 씨름이 결국 현실에서 가장 두려워하던 인간관계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는 열쇠가 되었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연결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청취자 여러분과 이 깨달음을 꼭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400명의 군대,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에서 같은 거대한 두려움도
사실 우리가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네, 그 하나님과의 씨름을 먼저 치러내고 나면 즉 나의 교만과 얄팍한 통제력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와 환대의 얼굴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극적인 화해 이후에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에서는 자신의 근거지인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을 거쳐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하죠.
아, 억지로 같이 살지 않고요.
함께 공존하는 모습도 상당히 현실적이고 건강한 결말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는 세겜에 도착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이정표를 하나 세우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요.
네.
야곱은 세겜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번역하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합니다.
과거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 야곱은 위기 때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죠.
약간 남의 신앙에 기대어 있었던 건데 이젠 달라진 거군요.
그 변화가 이 긴 여정의 진짜 결론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관념 속에 존재하는 타인의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이제 얍복강에서 뼈가 부러지는 고통스러운 씨름을 통과하고 형과의 기적적인 화해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자기 꾀로 삶의 변수를 통제하려던 도망자가 창조주와 직접적이고 주체적인 관계를 맺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완전히 뿌리를 내린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 깊고 거대한 탐구를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라는 한 낙약한 인간이 겪은 치열한 붕괴와 재건의 과정을 추적해보았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한 저정이었죠?
네. 잔머리와 속임수로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야곱이 환도뼈가 부서지는 캄캄한 밤에 고통을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기대어 걷는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영적 투항이 현실의 물리적 위기를 용서와 은혜로 바꿔내는 기적을 목격했죠.
네, 진정한 변화의 능적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 당신의 삶에는 혹시 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는 에서와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실수나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의 위기 말입니다.
아니면 혹시 모든 사람과 자원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홀로 남겨진 채 무언과와 밤새워 씨름하고 있는 얍복강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피상적인 뇌물이나 변명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홀로 남겨진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교만, 그리고 나를 붙드시는 절대적인 존재와 치열하게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그 씨름의 끝에 진정한 자유가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청취자님의 하루를 완전히 흔들어 놓을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얍복강에서의 씨름 이후 남은 평생 동안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꼴사나운 장애물이나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이 절뚝거림은 생물학적 결함이 아니었죠. 그것은 자신이 더 이상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거친 세상을 뛰어다닐 수 없음을,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에 기대어 걸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상기시켜주는 영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네. 과거의 낡고 교만한 자아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승리의 표식이었죠.
그렇다면 청취자님, 우리가 인생의 가장 깊은 위기와 고통스럽게 씨름하며 얻게 된 내면의 흉터나 지워지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어쩌면 우리가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는 아닐까요?
당신의 삶을 교만에서 끌어내려 은혜에 머물게 하는 당신만의 거룩한 절뚝거림은 무엇입니까? 이 묵직한 질문을 마음에 남겨두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